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라톤은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겁니다. 완주를 하는 거죠. 그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루,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서드 베이스를 갔다가 홈으로 와야지만이 점수가 납니다. 아무리 장타를 때려가지고 3루타를 치고 3루까지 진루했다 하더라도 홈으로 못 돌아오면은 그러면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점수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른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이 있는데 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있는데 야구가 그런 스포츠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경기는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구공을 빵 차서 그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죠? 농구공을 슛해가지고 후배 들어가거나 이래야 점수가 나는데 야구만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난다는 거죠. 골프도 이제 공을 차가지고 공이 홀에 들어가야 이제 뭔가 점수가 나고 하는 건데 야구는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경기다. 그러니까 전 다 구기 종목이다, 공 가지고 하는 게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뭐 다른 거 다 집어 던지고 결승전에 던지고 집어 넣고 해도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혹은 도망가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앉아 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혹은 도망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여건과 조건들로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달려갈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어라. 네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내라. 성취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매 순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주라는 이야기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초점도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담대함의 근거도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담대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것이 있다면 난 소망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은 너무 노력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노력하지 말자, 이게 뭐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의 좌절과 낭망과 씁쓸함과 실패의식이 찾아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이 갑니다. 아,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또 안 되네. 또 넘어지네요. 또 오해받네요. 또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아, 난 몰라요. 하고는 이제 며칠 동안 토라져 있는 거죠. 까칠하게 하나님께도 까칠하게 기도도 안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은혜로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러면 좀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그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그 이제 여자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 뭐 이혼도 하고 막 인생의 바닥도 경험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루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으면서 막 한탄했대요.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절대 변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 모양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문제들만 가득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이제 난 이제 못하겠어요. 나 정말 포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울부짖으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죠. 거의 뭐 울부짖음이죠. 근데 그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대요. 왔더래요. 어떤 막 심오한 음성, 뭐 메시지가 들려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기뻐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Really? Really?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정말? 정말?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포기했어? 그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네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노력을 포기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 belie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tri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시도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더 중요하게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아 이건 뭐 다 초보적인 것,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또 이렇게 새로운 뭐 새신자가 없고 한다면은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만은 복음은요 사실은 매주마다 함께 나누고 선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 즉 기쁜 소식. 이것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 진짜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 일들을 몰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아신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하실 겁니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 상처가 없는 사람,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 자존감이 좀 높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절망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특별히 해당되는 진리이기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막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해당되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어 항상 사실이고 참이고 진리인 기쁜 소식입니다. 뭐 서양인들에게만 더 해당되고 동양인에게는 덜 해당되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적용되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봤죠.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한번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한번 거머쥐어 보자 하고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애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막 책상 앞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러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이렇게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막 명함을 파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하면 믿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무엇했기 때문?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믿음, 믿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셨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수백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그냥 펜이 하나 보태는 것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공로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참 쉬워 보이죠?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참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치유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는데 이 마음으로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제목을 복음적 사고라고 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속죄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 결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약속과 특권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은 have to에 대한 것이 아니라 get to에 대한 것입니다.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at 이것이 아니라 I get to do this, I get to do that 어떤 약속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시키죠. 세상은 악한 것, 세상은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윤주랑 크레이튼 이제 이번 주말에 결혼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례했던 커플들 할 때 개인적으로나 혹은 어떨 때는 주례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종종 내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씩 읽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저떻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랑을 정의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본인들의 경험들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읽은 책들, 내가 본 영화들, 내가 본 드라마들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다 짬뽕돼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는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냐고 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가 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받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아, 결혼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아주 멋있게 로맨틱하게 Oh, you complete me. 당신이 없을 때는 내가 빈 구석이 있었는데 당신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줬어. 당신 나의 반쪽이야.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해. 이렇게 로맨틱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맨틱한 고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죠. 사랑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더 나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사랑을 요구하시더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사 그들에게 짐을 지우시더니 사랑하사 그들에게서부터 예배받을 것을 강요하시더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주셨더니 누구를?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극한 모습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길을 내신 거예요. 그 전에 없던 길을. 근데 그거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준비하시다가 신방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데 자꾸 어떤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신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구절인데 좀 무시했답니다. 근데 자꾸 그 구절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게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은데 이건 내가 무시할 수 없지 하고는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구절을 딱 얘기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통은 이제 신방 가면은 뭔가 좀 격려가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게 한 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막 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보고는 또 내가 이게 또 괜히 또 죄책감을 또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잘 믿으시는 분들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또 기뻐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주는 얘기로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시는 저 여집사님을 보면서 아유 또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위로를 발견하셨습니까? 했더니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자기만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다 그냥 의로운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보면은 다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고 다 천사들 같이 보이는데 나만 죄인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그분한테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괜찮습니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요.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이겨보자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막 100가지, 1000가지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아이 저는 그 많은 죄 중에서 살인죄 하나만 저질렀는데 아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죄 하나, 범죄한 죄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어떨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없어요. 착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뭐 큰 죄는 안 지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짓고 살았죠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지 않습니까? 경범죄, 중범죄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법,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을 네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나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니까?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요청조차 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네 좀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그냥 제갈 길로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accepting 하는 겁니다. receive 하는 겁니다. agree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이상한 감격이 있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오게 되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능력대로 그 신분대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뭐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 잘못한 거, 사랑받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들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 조건 따져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했고 의도했고 허락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갈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이 올 때 여러 가지 축복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죠. 건강의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생겨나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 여건에 처하더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은 조금 하나님 내가 잘하고 믿고 하나님 좀 나한테 좀 잘못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토라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이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그 탕자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진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What's so great about grace라고 하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미시간주에 있는 그 트래버스 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성장한 어떤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자라가는데 이따른 이제 뭐 다른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 젊은 아이들의 문화, 그 코드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막 동경하고 막 귀도 뚫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뭐 듣는 음악도 내 취향대로 듣고 싶고 뭐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잔소리 하죠. 너 이거 하면 안 돼도 어쩌면 아 그게 너무 답답하고 못 견뎌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은 못 찾을까 생각하다가 디트로이트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디트로이트의 가장 험한 지역으로 갔대요. 왜? 못 찾게 하려고 부모님이.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는데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아 그렇게 나이스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더래요.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나쁜 짓에 이제 같이 손을 대기 시작하고 약을 하기 시작하고 박해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바뀌고 나중에는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쫓아내 버린 거죠. 막 거칠게 두드려 패고 하다가 막 거의 이제 소용없다 싶어졌을 때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 한 푼 없이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대요. 어느 날 밤에 도시의 깜깜한 밤에 어떤 철판 위에서 엎드려 잘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어떤 한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집을 떠났을까요? 내 강아지도 지금 나보다는 좋은 것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받지 않고 보이스 레코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끊었습니다. 용기 내서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으면 보이스 레코딩으로 넘어가요. 또 끊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세 번 전화를 해서 또 보이스 레코딩이 나오자 음성을 녹음합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어쩌면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내일 자정쯤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저는 이해해요. 그렇게 이제 음성을 남겼습니다. 7시간 가는 버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해야 될 말들을 몇 번씩이나 되뇌이면서 반복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한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드디어 버스가 고향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기사가 15분 후면 트래블 시리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15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래요.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려 이렇게 둘러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보니까 언니, 오빠들, 사촌들,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한 40여 명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다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서가지고 벽에다가 터미널 벽에다가는 컴퓨터로 프린트한 큰 글씨를 갖다 붙여놨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Welcome home. 그 여자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연습했던 말을 이제 꺼냅니다. 엄마 아빠. 근데 이때 아빠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얘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사과할 시간이 없다. 우리 지금 늦을 거야. 집에서 지금 큰 파티가 기다리고 있어. Hush child, we've got no time for that. No time for apologies. We'll be late. A big party is waiting for you at home.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한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welcome home, welcome home. 이 웰컴 홈이 열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허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 내 허물이 아무리 크든 혹은 내 공로가 아무리 크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웰컴 홈.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웰컴 홈,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도 웰컴 홈.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웰컴 홈 받아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줄 믿고 이 복음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한계와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무슨 일을 이미 하셨고 그 결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나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은 무엇이고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